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요. 노력도 하고요. 정말 수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고요. 또 사실적으로 또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요. 공부하는 학생도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고요. 사업가도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고요. 또 청년들이 연애할 때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거지요. 오히려 실패가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더 성숙해 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촉매제가 돼서 더 강하게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성공한 기억보다는 실패한 기억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영적인 목표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을 일독을 한다든가 또 말씀 묵상을 한다든가 또 올해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들을 세우지만 대부분이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떠셨습니까? 뭔가 스스로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좌절이 되기도 하고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그 실패와 좌절의 굴곡들을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영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결과는 늘 매번 실패한 것이 됐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적 고민들, 그 신앙적 굴곡진 여정들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큰 실패를 경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 곳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배움을 얻는 제자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의 별명은 반석입니다. 그는 그의 별명처럼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대단한 부흥의 초석을 이루었던 큰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성경에서 이 베드로에 관한 양만 보아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베드로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할 만큼 그만큼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를 이루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가 될 만큼 그만큼 아주 뛰어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약점이 많았죠. 약점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변덕스러움이 많았고요. 또 경솔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늘상 있지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일들이 경솔하게 그런 일들이 늘상 있어 왔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커다란 실패를 만나게 되지요. 한 남자로 한 인간으로서의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제자들 중에 리더로서의 실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인간의 모든 면에서 한 모습들 가운데도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한 남자의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울부짖음의 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듯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실패담을 살펴보면서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더욱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흙이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지요. 왜 하필 흙일까요? 어떤 딱딱한 물질이 아니면 어떤 강철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면 뭔가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 보이고 뭐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하필 가장 깨지기 쉽고 가장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렇다면 아예 애초부터 실패할 것을 전제로 하여 사람을 지으셨단 말인가 하는 거지요. 제가 병원에 심방을 가면 정말 아픈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산의 종합병원이 29개, 일반병원이 142개, 요양병원이 214개, 군병원이 1개, 386개의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빈 병실이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면 다 건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팔다리 쑤시고 늘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만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도 연약합니다. 흔히 귀가 얇다는 말을 하지요. 남의 말에 너무 쉽게 현혹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귀가 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혹에 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너무 쉽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는 힘들어도 죄 지으며 살아가는 건 쉬워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죄한 사람부터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중에는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제자 베드로라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 무슨 뜻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측근 중에 측근이고 실세 중에 실세란 말입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사랑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든 언제나 어디서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신임을 많이 받은 거예요. 설령 딴 제자들이 혹 딴 마음을 품더라도 베드로만큼은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베드로만큼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만큼 신임을 받았고 그만큼 사랑을 받았고 그만큼 애지중지 아껴주셨는데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에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름이잖아요. 반석. 더구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본래는 시몬이었어요. 본래는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해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흙으로 만든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던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도 역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패할 가능성이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아요. 죄 지을 가능성이 죄 안 지을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 살아가요. 여전히 큰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고 지나치게 과신하며 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 죄 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게 되고 주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높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패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줌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75절 말씀해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순발력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순발력이요. 자, 보세요. 닭의 울음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닭의 울음소리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닭소리 들린다고 갑자기 나가서 그냥 통곡하며 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뜬구름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정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어서 울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첫째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소리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소리.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다를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다들 만류하는 거지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때 베드로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다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 거지요. 생각난 거지요. 주의 말씀이 기억난 거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주님이 내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결국은 그 일을 하고야 말았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셔서 정말 내 잘못된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소리. 닭 울음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연약한 인간인지, 그저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하던 허세 가득했던 연약했던 인간인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 울음 소리는 자신의 헛된 모습에 직면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칩니다. 아니요. 인간됨,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야 큰 소리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과 마음, 삶이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시는 소리입니다. 소위 경고음과 같은 거죠. 경고음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는 울었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울었더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에클라이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야기는 뜻은 울기 시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흐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의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기 시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흐느끼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후회를 넘어서서 마음을 뒤집는 참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뒤로부터도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반드시 꼭 거쳐야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통곡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곡교회는 참 재미나게 교회의 이 사방에 이 닭들이 붙어 있습니다. 닭들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통곡하며 울었던 그 자리를 기념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교회인데요. 제가 그 통곡교회 입구에서 정말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세 번뿐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씩 주님 앞에 부인한 주인입니다. 저에게 항상 닭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셔서 그때마다 저 자신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감히 그 통곡교회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통곡교회를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저 그 통곡교회 입구에 서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세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저에게도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그때마다 저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닭의 울음소리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순발력으로 그 소리를 알아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는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는 소리요,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소리요, 새로운 삶을 다짐토록 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졌을 때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실패는 죄를 느끼게 하고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해 합니다. 사람들이 왜 웁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느끼는 바가 있는 거지요. 뭔가 공감하는 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저는 이상한 병이 요즘 생겼어요. 조금 슬픈 영상이나 또 조금 마음이 아픈 영상을 보면 울어요. 못난이 같이 울어요. 막 울어요. 눈물이 막 나요. 그 옆에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해서 자꾸 모른 척 하는데 자꾸 빨리 닦고 닦고 하는데도 창피해 죽겠어요. 자꾸 눈물을 흘려요. 무슨 감동이든지 작은 것만 있어도 다 눈물을 흘려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기를. 예? 적당히 하게요. 적당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심하게 통곡했을까요? 왜 통곡했을까요? 그래도 주님의 수제자였는데 다른 제자는 몰라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지켜드릴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약함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경순함이 뼈저리게 느껴진 거예요. 한없이 약하고 초라한 인간의 실상을 보며 통곡하는 베드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이 실패하는 원인은 자신이 강하다고 큰소리치는 거예요. 만약 그 후로 빚어진 인간의 불가함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게 생각하고 다른 일을 우습게 여기고 큰소리칩니다. 장담합니다. 혼장담하지요. 아일랜드 속담에 흐르는 눈물은 괴로운 것이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우린 눈물이 너무 메말랐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도 울지 않아요.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나의 형편없음을, 나의 죄인됨을, 나의 연약함을 아파하며 주님 앞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십시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다시 흘려봅시다.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눈물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패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실패한 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세 번의 부인과 예수님의 세 번의 물음이 어쩌면 같이 싹 겹칩니다.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세 번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어서 그를 책망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아닙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3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그토록 제대로 신임을 해줬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건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물으셨던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 세 번의 물음을 가진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왜 주님은 그런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셨을까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셔서 그저 사랑만 묻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라. 특히 여기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름은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야 맞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야 맞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어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며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뒤로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실패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딛고 제자로서 당당히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 결코 흉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자기 약함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고 더 근신하여 자신을 지킨다면 오히려 성공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기도의 사람 앤드루 모레이는 이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고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부족함과 실패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간 제자가 제자로 다시 세워진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주님을 세 번뿐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책망하고 죄의 값을 묻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나 한 번쯤은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혹 실패하였을지라도 실패의 늪에 완전히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정말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였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붙든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진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쩌면 예수님의 실패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있었기에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었고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그냥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실패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통해 실패의 교훈과 실패가 주는 은혜를 찾아서 다시 재기의 희망을 발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을 깊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어떤 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강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베드로가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의 힘을 깊이 의지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